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웠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의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신속하게 응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에 곧이어서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오기 때문에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같이 말하기도 하고,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무슨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 장막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모여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죠. 유월절에 아가스를 읽었습니다. 맥주절에 룻기를 읽었습니다. 수장절은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날이고 추수감사절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뭐 이런 것을 배웠어요. 왜 고대 구약시대 사람들이 유월절에 아가스를 읽고 맥주절에 룻기를 읽고 수장절에 전도서를 읽었을까요? 그 절기에 이 책이 가르쳐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아가스를 읽었어요. 왜 유월절에 아가스를 읽었을까요? 유월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재앙, 모든 태어난 것을 처음 난 것을 다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불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달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2절 13절 보면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피가 사는 집에 있으면 표적이 될 거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거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열두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집 앞에 피를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자기 집 앞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야, 그 피 나도 조금 줘. 해가지고 이방인인데 만약에 집 앞에 피를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살았어요. 혈통과 육정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그 언약에 응답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 후손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많은 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8절 보면 수많은 잡족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표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이 썼던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많은 부족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빌붙어 있는 이방인들도 같이 이제 출애굽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한 날, 이 유월절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한 날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은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종함으로 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7장 7절 8절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줄 아느냐. 너희가 잘났어가 아니야.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숫자가 더 많고 크고 그래서가 아니고 너희는 사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마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약속을 지키시려고 너희를 구원하신 거야.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이거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충성스러운 우리는 또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실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모든 맹세를 잘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 그리고 그 권능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난 날이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월절 날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늘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아가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을 보면 신랑 신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 앞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뭐 이런 것에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서를 읽을 때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의 관계로 읽어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가서가요 너무 선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은 또 예전에 개역한 것은 이거를 상당히 점잖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표현은 너무 선정적이어서 거의 19금 그래가지고 이 아가서는 19금 책이었어요. 물론 이거를 너무 일찍 읽어가지고 막 사람의 눈이 떠가지고 막 연애할 때 막 이거 써서 막 요즘은 하기야 다 카톡으로 연애를 합니다만 예전에 편지 쓰고 연애할 때는 이 아가서에 있는 구절을 딱 인용해가지고 막 쓰고 혹시 그런 편지 받아보신 분 우리 사람은 많이 받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그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약간 이 표현이 너무 선정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야 이거는 조금 그 그냥 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사랑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요즘 좀 많이 생겼어요. 요즘. 그런데 요즘 막 성경학자들이 새로운 해석 막 하는 거는 이 성경 해석이라는 거는요 뭔가 기발하고 새로운 거는 조금 두고 봐야 돼요. 기다려 봐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진리를 내가 성경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런 사람이 이단되기 쉬워요. 그런 사람이 이단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2세대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 이렇게 그 사람은 거의 거짓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보다 훨씬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성경 읽고 해석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옛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어른들의 그 신앙 고백에 저도 아멘 합니다. 나도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몰랐던 새로운 진리, 남들이 몰랐던 새로운 길 이런 거 아니고 옛날 어른들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그 전통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남들은 몰랐던 뭐 새로운 진리, 새로운 길 뭐 이거 아니고 옛날 어른들이 읽고 옛날 어른들이 배우고 묵상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기보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배우는 것 옛날 어른들의 해석을 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아가서를 읽을 때 뭐 이거를 뭐 새로운 해석 아니고 옛날 어른들은 묵상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제가 생각해요. 저도 한 공부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부라는 것이 뭐 새로운 거, 뭐 이게 남들이 모르는 뭐 이런 거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래가지고 조금 더 묵혀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옛날 어른들이 이 아가서를 해석했던 그 전통적인 방법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울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해석하든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해석하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아가서는요 사랑을 다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어떤 그 관계의 친밀성을 그 관계의 친밀성, 친밀감 뭐 이런 것을 다루는 거예요. 관계를 다루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잘해주는 겁니다. 잘해줘야 돼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 함부로 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괴롭히고 못든 사람이죠. 사랑은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예쁘게 해주고 좀 이게 좀 같은 뜻도 좋은 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입에 발린 말 못한다 그러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 못한다. 사랑할 때는요. 옆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입에 발린 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입에 발린 말도 해야죠. 듣기 좋은 말 하고 칭찬해주고 늘 좋게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속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나는 입에 발린 말 못한다 하면서 맨날 너무 잔인한 이야기만 해요. 그거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한 아가서를 읽으면서 입에 발린 말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서로를 극진히 칭찬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 잘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 극진히 사랑해야 돼요. 극진히. 그래서 말도 극진히 하고 여튼 뭐 정성도 극진히 대하고 이렇게 여튼 모든 사랑은 이렇게 서로를 극진히 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2장 2절과 3절을 보더라도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가 아닌데 백합화 남자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랑하라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군대 일학이다. 이거는 뭐 완전히 비교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서로를 칭찬하는 거거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잘해줘야 돼요.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 서로 극진이 돼야 돼요. 서로를 그렇게 칭찬하고 제일 좋은 것이 말로 칭찬하는 거예요. 말로 열심히 서로를 칭찬하는 것은 얼마나 참 쉬운 자세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오늘 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3절이 다루는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무리 서로에게 잘해주고 서로를 극진히 대한다고 해도 모든 관계에는요 갈등이 생겨요. 모든 관계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이게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생겨요. 물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산 같아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위 같아서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변함이 많아요. 우리는 자주 변해요. 우리는 그날 기분이 좀 이게 날씨가 우중충하면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변해요. 우리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늘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뭐 생각지 못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괜히 아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진짜 뭐 고난 동안 지내고 부활주일 지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다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는 변함이 없으셔도 우리는 변함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앙이 병이 들기도 하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이것이 어려운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영혼이 병이 들어가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주일 예배가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늘 이렇게 변함이 없이 늘 뭐 이렇게 깊이 있게 풍성하고 뭐 아주 아름다우냐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둘이 서로 좋아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텅 비었어요. 아주.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로 꼴도 보기 싫다고 말도 붙이기 싫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의 위기가 봉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서로 그렇게 막 입에 발린 소리 하면서 칭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신앙신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오늘 특별히 5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사랑하는 자를
내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혼이나 갈 지경이에요. 나가서 막 신랑을 찾는데 신랑은 없어요. 오히려 7절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원을 통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떠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더니
이 신부가 밖에 나갔다가 아주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이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었어요. 아마 신랑이 밤늦게, 초저녁이 아니고 아마 새벽녘에나 신부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2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펴라도 마음이 깨웠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오늘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거죠.
신랑이 왔을 신부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신부가 문을 안 열어줘.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러분은 한 집에 같이 사시죠? 신랑 신부. 혹시 따로 살아요? 집이 두 채?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를테면 고대 사람들은 남자가 사는 집 혹은 방은 따로 있고 여자들이 사는 한채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어른들, 옛날 양반들은요 부부가 늘 같이 자지 않았어요. 옛날 임금이 임금마마하고 맨날 같이 자지 않아요. 부부라도 이게 따로 있다가 이제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도 부잣집 사람들은 이제 천막, 장막을 치고 살거든요. 장막에도요 여인이 사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래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같은 신랑이 새벽에 찾아온 거죠.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에 얼마나 이 네 번이나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강공하게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신부가 신랑을 부르며 응답하지 않았어요. 3절을 보시면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혔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고
내 옷을 다 벗고 있는데 뭘 이걸 다시 입고 내가 어떻게 다 신발 신고 발에 흉무시면서 문 열어주겠니? 내가 지금 생얼인데 화장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를 맞이하겠니? 하면서 이게 문을 빨리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4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 사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을 내 손에서 몰약을 주니 내 손가락에서
눈빛 땅에 떨어지는구나.
몰약이 손에 떨어졌다는 것은 몰약은 아주 비싼 상품인데 여기 우리 느헤미야 거기 성경 사물 전시한 데 가면 몰약이 있어요. 근데 이 화장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괜찮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그렇게 문을 열어주니까 신랑은 이미 벌써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밤이슬 맞아가면서 찾아와서 애타게 부른 거죠.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문을 열어다오. 그런데요 이 신부가 좀 우물쭈물 하다가 이정이정 하다가 그리고 뒤늦게 이제 옷 입고 화장하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이제 벌써 가버렸어요. 아가서 5장 3절 공동묘지에 이렇게 번역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소복까지 벗었는데 옷을 다시 입어야 할까요? 발도 나아서 썼는데 다시
입을 묻혀야 할까요?
그래서 문을 열어줄까 말까 우물쭈물 하다가 이 신랑을 잃어버린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골짜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우리 주님도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물쭈물 아니 좀 열어줄까 말까 이게 아니고 빨리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될 어떤 감동.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될까 말까. 갑자기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요. 그러면 이거 잘못해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거 할까 말까.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오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마귀의 감동도 따라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좀 잘못했다 해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러면 마귀가 그 다음에 감동을 줘요. 야 굳이 그럴 거 있냐? 너만 잘못했냐? 그놈도 잘못한 거 있다. 그게 다 어떻게 네 잘못이냐? 그리고 그거 뭐 굳이 네가 말아내도 그냥 다 잊어버렸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러면서 이제 억지로 뒷자랑 하는 거죠.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쳐요. 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뭔가 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선한 일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축소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내가 이게 오지랖 아니냐 이거 뭐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역사님에게 한마디 하시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거 그때 감동이 왔을 때 당연히 물론 모든 선한 일에 대한 감동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한 감동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요. 그래도요, 어떤 선한 일에 대한 감동이 오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요, 이론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체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해보다가 보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선한 일을 다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다 하면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감동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고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시는 사명이냐 하는 거는 감동이 올 때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체득하는 겁니다. 그거는 체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것이라고 하시는 짐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체득하면서 배워서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동이 올 때 움직여야 돼요. 자기를 정당화하면 안 되고 굳이 할 필요 없다 하면서 이게 마귀가 속삭이거든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문을 열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고 짐을 짊으시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죄책감이 일어날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감동이 오면 빨리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목사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 예전에 제가 우리 오기 전에 제가 목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당신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신방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신방을 가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몇 달을 이제 돌본 거죠. 어느 주말에 그분한테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말에 목사가 주말이 바쁘거든요. 주말에 할 일이 많아요. 아니면 휴일이라고 가야지. 그러면 그 자리에 돌아가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저와 우리 집사람이 배운 것이 마음의 감동이 오면 가봐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을 찾아가요. 뭐 이런 이제 그런데 이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시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잘못하라 그러시거나 아니면 누구를 도우라 그러시거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사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즉시. 빨리 문을 열어야죠. 빨리 응답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빨리 하다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부가요. 우물쭈물하다가 신랑을 놓쳐버렸어요. 문을 열어줄까 말까. 아이고 귀찮다. 뭐 이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 잃어버리고 큰 수치를 당했던 이 신부가 뒤늦게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신랑이 보고 싶고 신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이 사람이 막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물어요. 여러분 8절은 신부가 하는 말이고 9절은 합창단이 하는 말이에요. 아가서가요 무슨 노래극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신부가 부르는 노래가 있고 신랑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뒤에 합창하는 사람이 있고 오페라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면 아가스를 읽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랬더니 신부가 8절에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소문 좀 내라. 내가 이 신랑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9절에 사람들이 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자의 가운데 어렸던 자야. 널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널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에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인가. 뭐가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너는 그 신랑을 못 잊고 그렇게 절절 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10절부터 16절은 이제 신부가 신앙을 자랑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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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고 하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시험이 달콤하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름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막 자랑을 해요. 이 5장에 나오는 신랑의 자랑은 4장을 보면 신랑의 신부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게 있거든요. 4장에서는 신랑의 신부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5장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해서 서로 이제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랑을 정말 멋지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되는 되기까지 여러분 이게 문제나요? 관계가 깨지는 것은 이제 열심이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열심이 없으면. 그래서 아가서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가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옷이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옷이 다시 더럽히려만. 이 신부가 신랑이 귀찮았던 거죠. 신랑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귀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우물쭈물 미적미적 하다가 이제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이렇게 서로를 향한 아주 그냥 화려한 어떤 묘사 이런 아주 뜨거운 사랑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서로가 좋아 보이고 서로가 아주 멋있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향한 막 사랑의 고백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항상 그렇지는 않죠. 어떤 데는 하나님을 귀찮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배나 헌신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호세아 묵상에서 기억하십니까? 호세아 묵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힘으로 생각하고요. 말라기 묵상에서도 기억하십니까? 예배나 뭐 헌신이 왜 이렇게 번거로우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번거로우냐?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라기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때 성군 천사의 찬송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보면 교회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아이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라 그러면 유치부터 노래하고 춤추라 그러면 막 부모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그 약간 뭐 자기 자신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고 보면 걔가 뭐 잘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이뻐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예배와 헌신과 노래와 뭐 그런 거를 요구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충분한 찬성은 흠잡을 데가 없지만 우리는 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음악이 뭐 박자가 맞지도 않고 어떤 때는 삑사리도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짐이에요. 왜 나한테 노래 시키는 거야? 왜 나한테 뭐 헌신을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귀찮기는 일을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만 지내고 부활절 지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자기의 전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뭔가 드릴 때 늘 계산을 해야 되고 뭔가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런 조금하고 조금하고 뭐 많은 성과를 거둘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가서 주면서 아이 어린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하나 다 먹으면 이게 어려운 거죠. 배탈나요. 그래서 나눠 먹자고 아이스크림을 주고 한입 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삐졌어요. 아이스크림을 누가 줘요? 아빠가 줬어요. 그러면 나눠 먹는 거는 근데 지혜로운 아이들은 나눠 먹는데 욕심이 많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건강, 내 재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기타 등등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응답하고 행복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눈가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한마디가 할 수 있어요. 영혼이 병이 듭니다. 영혼이 병이 들어요. 이 신부가 신랑이 와서 나이 누이 나이 비둘기 나이 완전한 자 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제 사랑이 준 거예요. 앞에 보시면 이 신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손가락에 떨어지는 몰약즙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비싼 화장품을 누가 줬겠어요? 나의 신랑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신랑을 환영해야 되는데 이게 우물쭈물 미정미정 하다가 신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물론 감사하게도 잃어버린 은혜는 늘 회복이 될 수 있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 오늘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왜냐하면 신부가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소문을 좀 내라. 내가 이렇게 신랑을 찾고 있다고 말을 좀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신랑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 거기에 목을 매고 있니. 우리 신랑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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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사람이야. 그랬더니 6장 1절 보시면 6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절 시작. 여덟 명 가운데 어느 분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찾았어요. 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산봉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봉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혼이 병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께 신청되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못 느끼고 나는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커다란 증인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우리 앞서 살았던 2000년 동안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것도 좀 듣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말고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상담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성실한, 충성스러운 분들과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하고 신앙 수준이 똑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야 돼요. 구역장과 의논하고 장로님 권사님들과 의논하시고 예수 잘 믿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안 그러면 부모들은 이야기 가지고 야 남들은 나 이렇게 한다더라 남들은 저렇게 한다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더 세속적인 삶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렸는데 주변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서 신랑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부모 자녀 사이에 해결이 안 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의 풍성함이나 돈독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의 한마디 하시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도와줘요. 기도해주고 기회를 빌려주고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가서 6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앞에 카파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 거다.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가 아, 내 삶을 꾸리는 저 신랑이구나. 내 삶의 전부가 신랑이구나.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이거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신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 신부가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 삶의 뿌리,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요새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내가 누구냐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으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소유라는 말은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빚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을 자녀로 영원한 영광의 일을 하나님을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성경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신랑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신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주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도 너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